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직접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앉아 있사오니 출애굽기 38장의 말씀을 또 읽어보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주신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교훈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심히 부족하고 미쳐 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종에게 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를 사모하여 이 오후에도 말씀 앞에 앉은 모두들에게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8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몇 절을 좀 읽어 보십시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노스로 쌌으며 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두되 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를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었더라. 자, 끝까지 보십시다. 부살렐, 이게 그가 아는 말은 지금 부살렐이죠. 37장 1절에 있는 대로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고 우리가 30장에서는 법궤 또 떡상 등대 향단 분향단이죠. 그것을 만들었고 38장에 이제 번제단 물두멍 성막들을 만들었다는 내용인데 부살렐은 조각목으로,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불태울 때 그것이 번제물이든 속죄제물이든 화목제물이든 소제물이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릴 때에 그 사용하는 거기에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기구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가로 세로 5규빗,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5규빗, 한 규빗은 약 45cm, 45cm. 그래서 5규빗, 5규빗, 5규빗이면은 45 곱하기 하면 225cm, 2m가 좀 넘습니다. 2m하고 한 뼘 정도 넘는 225cm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 3규빗이면 약 135cm입니다. 1m 35의 높이인 그런 단입니다. 부살렐은 그 번제단 네 모퉁이 위에 뿔들을 만들어 양쪽 네 모퉁이 앞뒤 전후 좌우의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서 단에 붙게 하였고 그 단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그 단을 놋으로 싼다. 이게 놋, 예, 성경에 나오는 놋은 청동이라고 그랬죠. 청동. 청동으로 다 싼다. 청동. 영어로는 브론즈라고 합니다. 브론즈. 청동. 놋은 브라스, 브라스라고 말하고 BRASS. 브라스. 브레스인지 브라스인지 예, 그렇게 예, 노스라고 그러고 이게 청동 브론즈라고 하는데 다 구리하고 합금이죠. 구리하고 우리가 하나는 아연 하나는 주석하고 합금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어느 것이 주석, 그 주석인지 아마 청동이 주석인가요? 그렇게 예, 합금이 또 비슷하긴 한 것이죠. 또 그는 단을 비게 만들었다.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든다. 그러면 단을 만드는데 위에를 다 막는 것이 아니라 위에는 비어있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단을 만들어. 그래야 거기에 이제 맨 위에다가 번제물들을, 제물들을 불태우는데 태우려면은 이제 비게 만들고 그 단 중간에 여기에 보면 청동금을, 놋금을 만들어서, 놋은 다 청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청동금을 만들어서 그 단 절반에 오르게 그렇게 하였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중간은 비어있고 중간에 높이 1m 35 되는 것의 중간쯤 되는데 그물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번제물들을 놓고 밑에서는 나무로 떼면은 타겠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번제물을 태우는 단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그에게 반드시 제물을 불태워 드려야 함을 보이는 제도입니다. 그런 성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제물을 드려야 된다. 제사장이 꼭 필요하겠죠.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물이 있어서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번제단에 올려져 불태워지는 제물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지옥 형벌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지옥 형벌이니까 지옥 형벌, 지옥의 불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실 것이다. 구약에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되셨으니까 되셨다. 속죄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참혹한 죽음,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그 죽음을 상징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사의 죽음, 속죄 제사, 속죄 제물의 죽음, 번제물의 죽음, 제사의 제물의 죽음, 희생 제물의 죽음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다섯 가지 우리가 제사 제도에서 말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섯 가지 제사의 의미가 그 속에 다 담겨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제물이다. 주님은 속죄제물이고 번제물이고 소제물이고 화목제물이고 속건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번제단은 주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들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 그 헌신을 상징하는 그런 뜻도 들어있다고 봅니다. 번제물의 특징은 다른 다섯 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물의 특징은 그 제물을 깨끗하게 씻고 각을 떠서, 다 각을 뜬다는 말은 다 잘라서 팔다리를 다 자르고 다 잘라서 깨끗하게 씻어서 온전하게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그렇게 전체를 안 태우죠. 소제물은 일부만 태우고 속죄제물도 피와 또 그런 기름만 태우고 또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번제물은 온전하게 태우는 그런 제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헌신이죠. 몸을 드린다. 헌신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 예배다. 진정한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시간 들여서 드리는 이런 예배 형식, 함께 모여서 모이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강론과 말씀을 듣는 그런 또 이 예배의 순서를 지키는 이 예배뿐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헌신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그것은 번제단이 상징하는, 번제물이 상징하는 바이고, 번제물이 번제단에서 주로 드리는 제물 중에서 가장 많이 드려지는 제물이 번제물이죠. 아침 저녁으로 매일 번제물을 드리고 또 시시때때로 번제물을 드립니다.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곧 헌신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미워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헌신이죠. 온전한 헌신입니다. 8절 보십시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자, 이제 번제단 얘기를 하고, 물두멍, 요새 쓰지 않는 말 같죠? 물두멍, 두멍이라는 말은 물대야입니다. 큰 대야, 대야도 조그만 우리 세수대야 정도가 아니라 큰 물대야를 말합니다. 물대야를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놋거울이겠죠. 옛날에는 놋거울, 놋을 깨끗하게 잘 반짝반짝하게 닦으면 거울처럼 얼굴이 비치는 모양이죠. 그런데 그 여인들의 거울로 그들이 쓰는 놋거울을 가지고 그것을 이게 물두멍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대야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나 또 번제단에 제물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직분을 행할 때에 그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을 깨끗하게 우리가 물대야에 씻듯이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손 깨끗한 발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일을 수종들게 하는 것이죠. 물대야는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성결이 필요함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깨끗해야 된다. 더러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제사장은 제사에 집례를 할 때 깨끗해야 된다. 그죠? 깨끗하게 해야지 된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결하신 제사장이시라고 히브리서 7장 26절에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흠과 점이 없는 깨끗한 제사장이시죠. 대제사장이십니다. 물대야는 제사장 된 신약 성도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손을 깨끗이 해야 함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했죠.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며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제사장들과 같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찬송할 때든 기도할 때든 성경을 강론하거나 들을 때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결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두멍에 씻듯이 물대야에 손발을 씻듯이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주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듯이 씻음을 받아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9절 가보십시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편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포장은 휘장이죠.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가름대라고 번역한 말을 영어성경을 보니까 끈이라고 번역했어요. 밴드라고 번역했어요. 밴드. 끈들 복수로 벤즈라고 가름대 끈은 은이며 그 북편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편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편에도 50규빗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들을 만드는 내용이죠. 부살렐은 또 성막들을 만들었는데 성막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속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고 거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성막도 그렇게 가히 크지를 않고 성막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일부분은 뜰에서 예배드리고 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식으로 성막들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들을 남쪽과 북쪽의 세마포 휘장이 100규빗, 100규빗이면 약 45m인데 전체가 남쪽, 북쪽이면은 이제 성막이 동쪽에서 입구니까 동쪽에서 들어가려면 오른쪽이 북쪽이고 왼쪽이 남쪽입니다. 그리고 뒤쪽이 서쪽인데 그러니까 성막 입구에서 보면 앞에 동쪽 쪽은 50규빗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길이로 북쪽과 남쪽은 100규빗, 100규빗은 45m쯤 되죠. 약 45m. 아, 성막들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습니다. 45m 되는 그런 우리 예배당보다 한 백앞절쯤 크겠는지 그런 정도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45m 그리고 기둥이 각각 20이니까 20에는 5규빗마다 한 기둥이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에 휘장을 치는 그런 것이죠. 그게 기둥이 20개가 서 있다고 보면 되죠. 서쪽 즉 뒤쪽 휘장은 50규빗 약 22.5m고 기둥은 10개 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쪽도 앞에 부분 입구 부분도 50규빗 약 22.5m의 크기다 그렇게 보입니다. 14절 봅시다. 문 이편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편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편 저편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이라.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양쪽에 입구 좌우로 좌우로 좌측에도 15규빗 우측에 10여규빗 그러니까 30규빗이죠. 전체가 우리가 동쪽에 전체가 50규빗이니까 30규빗 빼면 문 막상 문은 20규빗이 되는 거죠. 20규빗이 문이고 15규빗 양쪽에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15규빗이니까 5규빗이 하나씩이니까 기둥이 3씩 있고 받침이 3이 됩니다. 뜰문 이편 저편의 포장이 다 그렇고 뜰 사면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싹에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문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자 뜰의 문장을 문의 휘장을 말하는 것이죠. 문장은 뜰의 문장 그러니까 지금 성막 뜰로 들어가는 그런 문도 그렇다 말이죠. 성막 뜰의 문장이 20규빗이 되는데 그 문장은 청색, 자색, 홍색. 이게 청색은 보라색이라고 설명드렸죠. 원어의 뜻은 보라색이다. 그런데 영어 성경들은 다 전통적으로 청이라고 푸른 파랑색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블루라고 번역은 하는데 그러나 히브리어 사전의 뜻은 다 권위 있는 사전이 그것은 보라색이라 그러니까 보라색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라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장은 그 휘장은 20규빗이라 그러니까 성막들의 문은 20규빗이다 광, 곧, 곤은 뜰의 포장과 같이 광, 곧, 곤은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도 가름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의 사면 포장 말뚝은 다 노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 동쪽은 입구가 있는 곳이며 오른쪽 왼쪽에 휘장 15규빗이니까 약 6.8m고 기둥 셋, 받침 셋이고 가운데는 성막문이 있었습니다. 성막문의 길이는 20규빗 약 9m의 폭의 그 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뜰의 휘장과 같이 5규빗 약 2.3m의 높이의 그런 휘장이 성막뜰의 휘장입니다. 자, 21절 넘어가 보십시다. 성막과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이제 다 성막을 짓고 이제 그 모든 재료들의 물품 목록을 언급하죠.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며 자 부살렐하고 오홀리압 두 사람이 주로 중심이 되고 그러고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협력해서 만든 것이죠.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판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한 달란트씩 합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 아까 끈이라고 그랬죠 기둥 끈을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단과 놋그물과 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사면의 기둥 받침과 그 문장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소의 건축 비용을 여기에 다 이제 적어 놓았습니다. 예,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 한 달란트는 약 30kg입니다 그리고 한 세겔은 약 10g이거든요 10g 그래서 29달란트와 730세겔을 계산해 보면 약 877kg쯤 됩니다 그러니까 877kg 엄청 많이 들었네요 금도 그리고 조사를 받은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 계산해 보면 약 3018kg쯤 됩니다 그래서 약 3018kg 은은 3018kg 그 다음에 금은 877kg 또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이었고 성소의 세겔대로 각 사람에게 한 은 한 배가 배가라는 것도 이제 단위인데 은 한 배가가 반세겔을 한 배가 그러는데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었습니다.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널판 받침과 성막문 휘장 기둥 받침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받침에 한 달란트씩. 약 30kg씩 모두 100달란트가 들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끈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청동은, 놋 혹은 청동은 70달란트와 2,400세겔, 주면 약 2,124kg. 그래서 총 금이 얼만큼 들고 은이 얼만큼 들고 또 놋 혹은 청동이 얼만큼 들었는지 아주 정확하게 계산했어요. 그래서 성막에 든 소용된 그런 물품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첫째로 번제단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속죄 제물이 필요함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번제물도 1차적인 의미는 속죄입니다. 속죄와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 번제물입니다. 또 속죄 제물은 물론 속죄의 의미고 모든 제물은 1차적인 의미는 속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번제단을 꼭 거쳐서 들어가게 된다. 번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속죄의 의미가 있다. 속죄 제물이 필요하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아까 말씀한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죽음은 제물이다. 제사였다. 속죄 제사, 온전한 번제물과 같은 죽음이었다. 또 이 번제단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려야 하는 곧 우리의 헌신을 교훈하는 뜻도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자신을 드려야 할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칭의의 진리 로마서 3장에서 5장 성화의 진리 6장에서 8장을 말씀하고 그것이 예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걸 9장부터 11장에 말씀한 후에 12장에 들어가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교훈하면서 첫 번째 말한 것이 헌신이었죠.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주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이처럼 대속제물로 구원하여 주셔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마땅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할 터이지만은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살겠느냐, 네 자신의 삶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겠느냐, 고 우리에게 은은하게 권하시고 교훈하신다. 헌신을 요청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것이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둘째로 물대야는 제사장에게 성결이 필요함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결하신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흠과 점이 없는 깨끗하신 분이시다. 우리와 같이 그렇게 불결한 분이 아니시다. 우리는 흠과 점이 적지 않은 그런 우리들이지만은 주님은 성결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보이고 또 동시에 물대야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오늘 신약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우리의 손발을 씻어야 할 것이다. 깨끗한 손, 불결한 손으로, 죄짓는 손으로, 우리의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깨끗한 발로 아무데나 가고 싶은데 죄짓는 데 막 다니던 그 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 앞에 깨끗한 손과 발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무엇보다 죄와 불결을 버리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정직한 자와 친밀히 교제하십니다. 깨끗한 자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외면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결할 때에 주께서 더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게 될 것입니다. 성결함을 교훈하는 뜻이 있다. 물대하는 번제단은 헌신을, 물대하는 우리의 성결을 교훈하는, 우리 편에서의 성결을 교훈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첫째지만은 우리에게서 그런 교훈이 있다. 또 셋째로 성막들은 우리가 교회의 공적 집회들에 힘써 참여해야 함을 교훈하는 뜻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막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교회의 예배처소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그것이 뜰이 곧 예배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모여 하나님 앞에 성막들에 모여 하나님께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올리고 또 거기에서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당으로 모이라, 예배당에 모이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임을 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집에서도 잘 할 수 있는데, 예,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오래 갈지, 오래 가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는 않을지. 만일 집에서도 다 할 수 있으면 모이라는 말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고 했어요. 그래요. 신기합니다. 모일 때에 힘이 납니다. 흩어져 있어도 혼자서 다 성경 읽고 경건 생활할 수 있어 보이지만은 그러면 자꾸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모이는 것이 필요하고 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렸지만은, 만들었지만은 온라인 예배가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때는 좀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목사님들이 주일날 11시 예배 때 이 라디오나 TV에서 예배 그 영상 나오는 것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예배당 안 나가고 앉아서 이제 편안하게 영상 보고 그렇게 되기가 쉽다, 해이해진다. 그래서 반대했어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부득이 그렇게 하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나올 수 있을 때는 힘써, 힘들죠. 집에 있으면 훨씬 편하겠죠. 집에 있어도 더 집중이 잘 됩니다. 그런 것도 있겠죠. 집중이 잘 되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 힘써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힘써서 모이는 것이 교회의 공적 예배회와 기도회들에 힘쓰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 성막들의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제단 온전한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훈으로 교훈 삼고 또 물 대야에 손과 발을 씻듯이 늘 주 앞에 깨끗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기억하고 또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사모할 때에 더욱 힘써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모이는 그곳에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큰 은혜를 주시고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조금 묵상했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주 앞에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주께서는 거룩한 제사장이시고 또 중보자이심을 저희들이 알고 또한 우리도 주님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억만부지인이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헌신자들이 되고 손과 발을 늘 깨끗하게 씻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성결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어려운 시대를 당하였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